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올해 전 세계 병원과 은행 등을 감염시킨 워너크라이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했습니다. 토머트 보사트 미 백악관 국토안보 보좌관은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세심한 조사를 거친 결과 워너크라이 공격의 직접적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든 또 다른 종류든 북한의 강화되는 공격 능력을 억제하기 위해 최대한의 압박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보사트 백악관 보좌관은 18일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기고문을 통해서도 이같이 말하며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정부도 미국의 결론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워너크라이 공격의 배후로 북한이 여러 차례 지목됐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지르 아흐메드 영국 외무부 차관도 19일 북한의 해커들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사이버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너크라이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체제의 취약점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으로 감염된 파일을 풀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지난 5월 시작된 워너크라이 공격으로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에서 23만 대 이상의 컴퓨터가 감염됐으며 특히 영국은 국민 보건 서비스 등 의료 체계가 마비됐습니다. 미 하원이 19일 공화당이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을 찬성 227에 반대 203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개편안은 상원으로 넘겨져 이달 밤에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난 30년 내 가장 큰 규모의 세제 개혁에 해당됩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 감세 규모는 1986년 이후 최대지만 향후 10년간 국가 부채가 1조 5천억 달러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공화당은 이번 세제 개혁을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와 일자리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자들만을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혁안은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1%로 하향 조정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37%로 정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19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 야마마 왕궁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 주도연합군은 이 미사일을 리야드 남부 인근에서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마마 왕궁은 살만 국왕이 집무실 겸 공간으로 이용하는 곳으로 요격 당시 살만 국왕은 왕궁에서 회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들은 폭발음을 들었다며 연기구름이 피어오르는 영상을 인터넷 사회연결망에 올렸습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인 모함마드 압둘 살람은 이날 야마마 왕궁을 향해 부룩한 H2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달에도 사우디 킹 칼리드 국제공항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었습니다. 사우디는 당시에도 이 미사일을 리야드 상공에서 격추했으며 배후에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가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19일 이란 국영방송을 통한 연설에서 이란 핵 합의는 6개 서명 당사국들의 동의 없이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특히 다른 나라들은 핵 합의를 존중하는 한 이란도 합의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핵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이란 핵 합의 불인증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60일 이내인 지난 12일까지 이란에 대한 제재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마감일을 넘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에너지 제재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란은 서방국들과의 합의를 통해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각종 제재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등이 며칠째 심각한 대기오염에 시달리면서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란 현지 언론은 19일 수도 테헤란에 심각한 대기오염이 발생해 지난 일요일부터 20일까지 휴교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테헤란의 한 경기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프로축구 경기도 선수들의 건강을 우려해 취소됐습니다. 테헤란 당국은 18일부터 차량 홀짝제를 시행하고 테헤란 지역의 광산과 시멘트 공장 가동도 중단시켰습니다. 서북부 타브리즈와 우르미에, 중부도시 이스파한 지역 등도 높은 대기오염 지수로 인해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란 보건부는 노약자와 어린이, 심장질환자들에게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이란 방송은 호흡을 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20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대규모 사이버 공격 워너크라이의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했습니다.
After careful investigation, the United States is publicly attributing the massive WannaCry cyber attack to North Korea. We do not make this allegation.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미군의 대응 태세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새 국가 안보 전략과 관련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보다 강력한 외교와 꾸준한 압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양 오늘 흐리고 한때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 낮 최고 0도입니다. 해상은 흐리고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5월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미국 정부가 확인했습니다. 6개월 넘게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거쳤다며 북한 정권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첫 소식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대규모 사이버 공격 워너크라이의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했습니다.
After careful investigation, the United States is publicly attributing the massive WannaCry cyber attack to North Korea. We do not make this allegation.
토머스 포서트 백악관 국토안보 보좌관은 19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신중한 조사 끝에 미국 정부가 당시 공격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북한 정권으로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주장을 가볍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며 증거와 다른 파트너들이 내린 결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ther governments and private companies agree the United Kingdom, Australia, Canada, New Zealand, and Japan have seen our analysis and they join us.
영국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등 다른 나라 정부와 사설 회사들이 미국의 분석을 검토했고 워너크라이 공격을 일으킨 북한을 비난하는 데 동참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미국의 컴퓨터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 공격을 추적해 북한 정권의 사이버 관련 기관을 밝혀냈고 다른 안보 업체들도 이런 분석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발생한 워너크라이 공격은 컴퓨터를 암호화한 뒤 이를 푸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150개 나라가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영국 국민 보건 서비스가 공격을 받아 일부 병원이 진료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보서트 보좌관은 북한을 찾아내기까지 6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린 데 대해 빠른 것보다 정확하게 이를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양의 민감한 비밀 자료를 검토했고 과거 북한이 이용했던 사이버 도구와 스파이 기술, 운영 방식 등을 조사하는 등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까지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책임을 규명하는 데 실수가 발생할 경우 미국 안보의 명성에도 타격을 입기 때문에 서두를 수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People operating keyboards all over the world on behalf of a North Korean actor can be launching from places that are not in North Korea. So that's one of the challenges behind cyber attribution. We're comfortable in this case though that it was
북한을 대신해 전 세계에서 해킹 공격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북한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를 밝혀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워너크라이는 북한 정권이 지시했다는 점이 분명했다고 보서트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보서트 보좌관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Last week, Microsoft and Facebook and other major tech companies acted to disable a number of North Korean cyber exploits and disrupt their operations as the North Koreans were still infecting computers across the globe.
지난주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을 비롯한 주요 컴퓨터 기술 관련 업체들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무력화시켰고 그들의 활동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계속해서 전 세계 컴퓨터들을 감염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북한 해커들이 공격에 이용했던 계정들이 폐쇄됐다고 보서트 보좌관은 설명했습니다. 이날 발표를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And I think at this point the cyber issue has come on the heels of his other decisive action, so it leaves us with little room left to apply additional pressure, but we will continue.
보서트 보좌관은 이번 북한의 사이버 문제는 미국 정부의 여러 단호한 행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드러나 추가 압박을 가할 공간이 적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흔들림도 없이 현 대북 압박 캠페인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지목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통신망 침투의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고 지난해 2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포함한 모두 18개 나라 은행에 대한 해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었습니다. 또 미 연방수사국은 지난 2014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미국의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공격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 안보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북한 문제 역시 핵심 사안으로 다뤄졌는데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강화와 동맹관계 강화 등이 대응 전략으로 소개됐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 전략은 미국 우선주의에 바탕을 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8일 발표된 새 국가안보 전략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이익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함께 미국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새 전략을 세웠습니다. 핵과 탄도미사일로 미 본토에 대한 공격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던 북한에 대한 대응 전략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 미군의 대응 태세, 동맹과 협력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새 국가안보 전략은 우선 북한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핵무기로 살상할 능력을 갖추려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사일의 개수와 종류, 효력이 증가하고 범위까지 넓어지고 있다며 북한과 같은 나라에겐 미국으로 핵무기를 운반할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미사일로 운반될 수 있는 생화학 무기까지 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응은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초점을 맞춘 다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미사일이 발사되기 이전에 무력화시키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새 국가안보 전략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미사일 방어 강화 계획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전략적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이들 나라들과의 오랜 전략적 관계를 붕괴시키려는 게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히 했습니다. 문서는 또 북한이 인간의 존엄성에 관계없이 무자비한 독재국가로 통치되고 있다면서 25년간 약속을 무시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추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포함해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개발에 몰두하는 나라들의 위협을 무시하면 그 위협은 악화되고 방어할 수 있는 선택지도 좁아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적을 압도할 수 있는 현대화된 무기 시스템을 갖추고 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응태세를 높이는 한편 새로운 작전 개념 등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도 전략으로 소개됐습니다. 아울러 지역적인 관점에선 북한이 동북아시아 일대에서 사이버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동맹과 협력국과 함께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맹, 협력국과 함께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고 동북아시아 내 비확산 체제 보존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 국가안보 전략을 직접 발표하면서 북한 문제에 있어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much more work to do. America and its allies will take all necessary steps to achieve a denuclearization.
미국이 동맹과 함께 연합해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비핵화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밟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세계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가해진 최대 압박 캠페인은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This situation should have been taken care of long before I got into office, when it was much easier to handle. But it will be taken care of.
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취임하기 한참 전, 즉 다루기 훨씬 쉬웠을 때 해결됐어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우리에겐 다른 선택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새 국가 안보 전략과 관련해 에드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보다 강력한 외교와 꾸준한 압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의원은 인권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루이스 위원장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루이스 위원장은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 안보 전략과 관련해 미국은 지난 12개월 동안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뒀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으로 흘러가는 자금줄 차단에 즉각 나섰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외교와 지속적인 압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테러 확산 방지와 인권 증진 등을 위해서는 미국의 방송 시스템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미군의 대응 태세, 동맹과 협력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밥 메넨데즈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새 국가 안보 전략에 인권 문제가 배제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지하는 것은 세계 안보와 평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러한 가치들이 배제된 국가 안보 전략은 독재자들의 억압 능력과 적국들의 전쟁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 등과 함께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아프리카 국가는 30곳이며 무역 규모는 연간 1억 달러에 달한다고 그랜트 해리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프리카 담당 선임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백악관에서 근무한 해리스 전 보좌관은 18일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교역을 늘릴 수 있으며 이들 국가들이 북한의 생명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리스 전 보좌관을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무역과 군사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태가 어떻습니까?
North Korea has been investing in and deepening ties with African states for decades.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아프리카 국가들의 투자를 해오고 관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념적 유대 관계와 경제, 군사 관계를 바탕으로 말이죠. 북한은 아프리카 시장에도 많이 개입돼 있습니다. 저렴한 군사 무기를 판매하거나 노동력을 수출하기도 합니다. 군사적이나 비군사적 사회 기반 시설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2015년 기준 북한 정권과 교역을 하는 아프리카 국가는 약 30곳이 됩니다. 이들 국가와의 교역 규모는 연간 1억 달러를 넘습니다. 이런 관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교역이 대북 제재를 직접적으로 위반하고 이들 자금이 북한 정권이 무기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점입니다.
북한이 아프리카 국가와 어떤 거래를 하고 있나요?
The United Nations has documented a lot of this activity through its panel of experts.
유엔은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들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기록해놨습니다. 올해 초 발표된 보고서는 아프리카 국가들 중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11개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제재 위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프리카 국가에 경찰이나 군대를 훈련시키거나 무기 생산 공장을 짓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리비아에서 탄약 공장을 지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재 위반이죠. 콩고 민주공화국도 조사를 받고 있고 우간다 역시 북한의 사회기반 시설에 투자를 한 보고가 있습니다. 탄자니아와 다른 여러 국가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또 아프리카 혁명 영웅들의 큰 동상을 짓는 일도 하고 저렴한 무기를 대량 판매하거나 군사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과 관계를 끊었다가 이를 복원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There have been various points. Where some African countries have declared that they will reduce their ties to North Korea.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축소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리비아나 우간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은 종종 이런 방침을 바꾸거나 모든 관계를 축소하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나미비아의 경우는 북한과 관계를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엔 조사 결과 북한인 근로자들이 나미비아에서 무기 공장을 지었다는 게 밝혀졌죠. 우간다는 2016년 5월 북한과의 군사적 관계를 끊는다고 밝혔지만 경찰 훈련을 비롯한 많은 활동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는 매우 강력한 외교 정책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과 강력한 관계를 맺어서 이들이 북한을 대체할 국가를 갖게 하는 거죠. 또 북한 정권과 협력하는 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와 국민들은 평양이 자행하는 대규모 인권유린 범죄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안보와 군대를 전문화시키는 걸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국가들이 북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갖게 하자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관계를 끊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까?
This has been a long-standing priority for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but it's taken on increased urgency over.
이 문제는 오랫동안 미국 정부가 우선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호전적 성명들과 미사일 핵실험 증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더욱 높아졌죠.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 모두 이 문제를 우선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역시 아프리카 정상들을 만나서 이런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관계에 뿌리가 깊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끊게 하기 위해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하고 이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더 많은 걸 해줘야 합니다.
북한의 외교관들이 코뿔소뿔 등을 밀수한다는 보고서가 발간되기도 했는데요.
I have seen such reports and I do think it's credible that North Korean diplomats are involved in such illicit smuggling.
그런 보고서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이 이런 불법 밀수 활동에 가담한다는 건 신뢰할 수 있는 보고 같습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야생 동물 밀매는 전 세계에서 상징적인 야생 동물들을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또 불법적이고 부패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수년 동안 북한의 대사관들이 이런 불법 활동을 지원하고 밀수의 최전선에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북한이 저렴한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대량 살상 무기나 핵 기술 등을 수출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There's always a concern that North Korea will have no regard with respect to whom it provides technology or training.
항상 우려되어 온 점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기술과 훈련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들 중 일부는 인권 범죄를 저지르거나 해당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국가들입니다. 가령 북한은 에리트레아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에리트레아가 역내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동을 중단시키고 고립시키려 하는데 말이죠. 북한 정권이나 회사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매우 창의적이었습니다. 북한이 아프리카에서 버는 돈은 러시아나 중국과의 무역에 비하면 적은 수준입니다. 현재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고 중국도 제재 이행에 더욱 생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 북한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할 겁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 정권의 생명줄이 될 수 있는 거죠.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계가 확대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I'm saying that China is the kingmaker in terms of its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s. But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중국이 경제와 무역 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킹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매우 똑똑하게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와 교역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무역을 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는 약 30곳입니다. 현재 무역 규모가 연간 1억 달러지만 이들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을 고립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아프리카처럼 북한이 존재감을 늘리고 돈을 벌려고 하는 지역들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끊도록 만들기 위해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There are various actions that can be taken. First, very few African states actually report their relationship.
많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유엔 결의에 따라서 의무화된 북한과의 관계를 보고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매우 적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를 보고하지 않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압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일본 모두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군사협력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안을 만드는 거죠. 또 아프리카 세관 당국의 검역 역량을 키워주는 겁니다. 대다수의 대북 무역은 의도된 것이긴 하지만 북한이 검역을 피하기 위해 중국 회사를 사용하거나 다른 방법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문제가 아프리카의 언론이나 대화에서 많이 언급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다른 국가와는 다른 부분이죠. 북한이 대규모 강제노동 수용소를 운영하고 정치의 자유가 없으며 인권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북한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이들에게 명확히 알려준다면 북한과의 이념적 유대를 끊을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은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거래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까? 조사하는 데 한계는 없나요?
The United States is constantly seeking to gain the best information on what is happening.
미국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파트너 국가들, 또 이 문제를 깊게 연구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에 위치한 싱크탱크들에게서도 많은 정보를 얻고 있죠. 북한의 활동을 완벽하게 확인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북한이 거래 내용을 숨기고 제재를 피하는데 매우 똑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감시와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해리스 그랜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프리카 선임 보좌관으로부터 아프리카 국가와 북한 간의 무역 현황과 관계 단절 유도 방안들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폴란드 정부는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가 내년에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노동 허가서 발급을 중단함에 따라 현재 462명 수준인 북한 노동자 수가 매년 급감할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폴란드는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 허가서와 임시 거주증 발급 중단에 따라 내년까지 북한인 근로자 40%가 폴란드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18일 유럽연합 국가 중 유일하게 폴란드만 상당한 숫자의 북한 노동자를 국내에 두고 있다는 미국 국무부의 최근 지적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2019년에는 추가로 30%의 북한인 노동자가 출국할 것이라며 신규 노동 허가서 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현재 노동 허가를 받은 북한인 근로자들의 체류 가능 기간이 점차적으로 만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8월 초 기준으로 폴란드 내 노동 목적으로 체류하는 북한인 수는 462명을 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19년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 수는 194명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국무부가 유독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 문제를 거론하는 데 대해 인권 보호 원칙 등을 준수하며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폴란드 법령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자국 내 북한인 근로자를 즉시 추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또 노동 허가 기간이 만료됐을 시에는 자동적으로 출국하도록 하지만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방 조치 후에 개인의 생명이나 안전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난민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유엔 결의 제재 등에 따라 북한인 노동자 문제는 오랫동안 폴란드 정부의 관심 사항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인 노동자 수를 줄이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분석하는 데 관심을 가져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정부는 북한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절차를 지원하거나 이를 독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또 노동부사나 고용근로감독기구 등 관련 당국이 자국 내 북한인 근로자들이 노동법을 따르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가능성이 제기돼 조사 횟수와 빈도가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에만 노동자 457명이 해당 조사로 인해 규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된 이유와 규제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강제 노동 관련 위반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전 세계에 파견된 북한인 근로자는 10만 명으로 추정되며 자국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수는 매우 적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는 다른 유럽연합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이나 제3국 주민을 특정해 자국 내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와 2375호 이전에 북한인의 일반적인 입국이나 노동금지 조치를 가할 법적 규정이 없었으며 이런 조치를 취할 경우 국적에 따른 차별 행위로 비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현재 폴란드의 외교 활동 범위가 지속적으로 개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평양 주재 폴란드 외교관의 활동이 상당히 축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폴란드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관 숫자는 7명이며 이는 평양 내 폴란드 외교관의 숫자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겨울올림픽은 눈과 얼음 위에서 선수들이 빠른 속도로 경쟁하기 때문에 부상자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올림픽 개최 도시의 의료지원 준비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는데요. 평창 겨울올림픽 준비위원회와 지정병원 관계자들은 모두 VOA에 최상의 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 겨울올림픽을 준비하는 한국 대표팀 코치들이 선수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 자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 역시 부상에 대한 우려는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러시아 소치올림픽에서 다 선수는 모두 391명, 전체 참가 선수 2,780명 가운데 12%가 부상을 당한 겁니다. 또 올림픽 기간에 각종 질병을 앓은 선수들은 249명으로 8%에 달했습니다. 이전 2010년 캐나다 밴쿠버 올림픽에서도 선수들의 부상 비율은 11%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부상자가 많은 종목은 활강하며 공중 고개까지 펼치는 에어리얼 스키, 스노보드 등 설상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 대표단은 대부분 팀 주치의와 트레이너 등이 선수단과 통행해 부상 방지, 빠른 회복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선수단이 양질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개최 도시의 빠르고 전문적인 의료 환경입니다. 평창 겨울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동계올림픽 그리고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간 신체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경쟁하는 패럴림픽 기간에 총 2,300여 명이 의료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 300여 명을 비롯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응급지원 요원 등이 이미 모의 훈련을 실시했고 지정병원은 부상자 이송과 특별 입원실 준비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평창 겨울올림픽 공식 지정병원 가운데 하나인 원주 세브란스키독병원의 김광민 권역외상센터 조교수는 선수단과 관광객 치료에 대한 준비가 거의 완료됐다고 말했습니다.
준비는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저희 의료진이 아까 잠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평창 폴리클리닉에 저희 의료진 20명 정도가 이제 가서 24시간 동안 응급실도 돌리고 그다음에 각종 외래 진료를 그쪽에서 시행을 하게 될 텐데 선수 환자들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그쪽 의료진들과 거의 한 라인으로 바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이제 환자 이송 및 그리고 치료 그리고 치료 종결까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해결할 거라고 이제 저희가 다 갖추고 있고요. 이제 그다음에 외국인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그쪽 조직위와 함께 한 라인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외국인 환자들에 대해서도 완전히 치료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특히 최근 총상을 입은 채 한국에 망명한 북한 군인이 헬기를 통한 빠른 이송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처럼 환자 이송을 위한 닥터 헬기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 응급 이송 담당 관계자는 편도 15분이면 평창에서 원주의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평창을 기점으로 원주 세브란스 저희 병원까지 한 15분 정도, 편도 15분 정도, 왕복 30분에서 40분 정도면은 보통 올 수가 있거든요. 보통 앰뷸런스로 오게 되면은 길이 막히게 되면 한 2시간까지 가량까지 걸려서 되게 골든타임 안에 들어와야 되는 환자들은 신속하게 빨리 이송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 병원은 외상전담의사 13명이 평창과 강릉의 현지 종합진료소와 이 병원을 오가면서 진료를 하고 선수단 외 관광객들을 위한 국제진료소를 병원에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평창과 빙상 종목이 열리는 강릉 경기장, 선수촌 등에 별도로 종합진료소를 설치해 정형외과, 응급의학의료진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올림픽 지정병원인 강릉 아산병원의 송선홍 올림픽지원단 부단장은 가벼운 외상은 현장 종합진료소에서 중환자는 병원에서 담당하는 순차적인 의료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증이나 가벼운 뭐 이렇게 외상이나 가벼운 처치는 경기장 의무실 또는 경기장 내 선수 의무실 또는 선수촌 의무실에서 1차적으로 해결해요. 여기는 진짜 위급하고 응급적이고 중한 경우에 특히 입원이나 수술을 요한 경우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할 예정입니다.
이 병원은 특히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응급실 도착에서부터 컴퓨터 단층 촬영인 CT 혹은 자기 공명 영상, MRI, 호흡기, 소화기 검사 등이 모두 한 층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송 부단장은 과거 러시아 소치올림픽이나 캐나다 밴쿠버올림픽의 의료지원을 비교해 손색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최상의 의료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치 같은 경우는 올림픽 후송병원 한 4군데 되고 뭐 밴쿠버 같은 경우도 뭐 그레이트 밴쿠버 하스피탈 뭐 큰 데하고 나머지 분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 경기장 자체가 빙상은 강릉, 설상은 평창이지만 고속도로가 바로 쫙 뚫렸기 때문에 평창에서 여기 오는데 30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올 겁니다. 그리고 경기장에서는 유천단지 경기장에서 여기까지는 10분밖에 안 걸려요. 10분 이내. 그래서 저희가 양쪽을 다 사실 수용을 해야 돼요.
2014 소치 겨울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선수단 의료 지원을 위해 의료진 총 1,500여 명이 동원됐었습니다. 올림픽 역사에서 의료진은 처음부터 선수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IOC에 따르면 1896년 아테네 첫 올림픽에 마라톤과 수중운동의 의사들이 배출됐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자주 쓰러질 정도로 위험했기 때문에 의사들이 수레를 타고 마라톤 선수들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1900년 프랑스 파리올림픽 때는 선수들을 이송할 응급차가 처음으로 등장했고 1932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때는 최초로 선수촌이 지어지면서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선수촌 병원도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1952년 핀란드 헬싱키 올림픽에서부터는 지금과 같은 휴지 진료소가 경기장과 선수촌에 설치돼 선수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특히 IOC가 선수단 보안과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강조하면서 환자 입원 병동도 최고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의 송 부단장은 IOC의 특별 보안 요구에 따라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올림픽 전용 병동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안에 내실을 운영을 할 거고요. 이렇게. 일단 거기 안에 라운지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거기 환자 이게 왜 내실이냐 하면 소치나 밴쿠버 때 평균 입원 환자가 하루에 많으면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통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직이랑 협의를 해서 일반 기본적인 병상은 4+2로 하겠다 했습니다. 4개 하고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1인실 똑같이 해가지고 4개에서 더 차면 거기까지 6개 정도로.
선수단 전용 병동은 이 병원에서 최고로 비싼 입원실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 부단장은 일반인이 묵으면 하루 입원비가 수십만 원에 달할 정도로 넓은 공간과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수들의 치료 비용은 이미 IOC가 가입한 보험 등을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평창 겨울올림픽 최고 의료 책임자인 이영희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원장은 앞서 기자들에게 경기장 곳곳에 종합병원 응급실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신 장비와 신형 구급차는 물론 외국어 구사 능력이 우수한 의료진,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전문의와 임상 심리사가 선수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까지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평창과 강릉이 모두 올림픽 기간에 눈이 많이 내리고 기온이 매우 낮아 예기치 못한 기상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2월에 최근 5년간 평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하 11도에 달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고 폭설까지 내리면 헬기는 물론 응급차 이동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로이터통신은 평창올림픽에 평균 기온 영하 11도를 기록했던 1994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올림픽 이후 가장 추운 올림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매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30대 탈북 남성 조성우 씨의 이야기인데요. 경제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 조 씨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정치의 1번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중심에 들어선 이곳은 월드뱅크. 주소가 다른 여러 개의 건물이 한 지붕으로 덮여 월드뱅크, 세계은행이란 이름으로 웅장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워싱턴 DC 18번가와 H스트리트에 위치한 세계은행의 입구는 직원과 방문객용으로 구분돼 있는데요. 보안 검색을 거친 방문객은 하루 종일 일일 신분증만 가슴에 달면 건물 안에서 식사도 하고 다양한 볼거리는 물론 이곳에서 일하는 전문 인력들을 만날 기회도 갖게 됩니다. 세계은행은 1944년 2차 세계대전 후 각국의 전쟁 피해 복구와 개발을 위해 설립됐고 186개 회원국이 소유한 국제부흥개발은행과 국제개발협회로 구성돼 있는데요. 만여 명의 정규직과 3, 4만 명이 넘는 시간제 전문 인력에 근무하고 국제기구답게 직원들의 출신 국가 역시 매우 다양합니다. 이 중 절반은 개발도상국 출신입니다. 세계은행은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국제기구 가운데 하나로 하루 천여 개 이상의 입사 지원서가 밀려 들어옵니다. 오늘의 주인공 조성우 씨는 세계은행에서 근무하는 첫 번째 미국 내 탈북 난민입니다.
저희가 일하는 곳은 이제 대기라고 리서치하는 부서인데 그거는 이제 여기에 서쪽 현에 있는 빌딩에 3층, 4층 차지하고 있어요.
아이디를 허리춤에 차시네요. 가슴에 안 다시고.
아, 계속 이렇게 스캔할 일이 많아요. 아. 네, 갈 때마다. 네. 여기 이제 통과할 때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누르나거든요. 그리고 뭐 프린터나 스캐너 같은 것도 이걸 스캔하고. 아마 지금 명절 주간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일단
보통 때 같으면 북적댈 텐데 연말 연시를 앞두고 본격적인 겨울 휴가 분위기가 느껴지는 구내식당.
이미 이거 크리스마스 파티 같은 거는 그저께인가 다 했거든요. 어저께인가 저녁에 송년회 파티 같은 건 다 이미 했더라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점심 도시락을 싸운다는 조성우 씨.
밥을 싸가지고 오고요. 뭐 계속 한 만날 일이 있으면 식사하고 그런데 뭐 또 밴쿠에서 오래 지낸 친구들은 밖에 나가서 먹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날씨만 좋고. 밴쿠버나 국제기구에서 카페테리아도 보면 이제 각국의 음식들이 대체로 다 있거든요. 네, 근데 가격도 상대적으로 바깥보다 좀 싸고.
다양한 문화와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일하는 국제기구인 만큼 식당의 규모나 음식 종류도 매우 크고 다양한데요. 조성우 씨는 취재진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이곳저곳을 안내했습니다.
이 건물이 재밌네요. 네,
또 네 개의 건물이 서로 이렇게 층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디자인을 복잡하게 했어요. 저 여기 3층이면 저 반대쪽으로 올라가면 그게 3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저기 보면 이제 각 나라 깃발들 있잖아요. 다 있고 멤버들 나라인데 북한은 아직 저 멤버가 아니에요. 근데 재미난 게 북한을 위해서 북한이 쓸 수 있는 자금은 있대요. 그러니까 실례를 들면 어떤 뭐 기후 온난화 방지 같은 그런 데 대해서 그건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협력해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가입이 되면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은 형성돼 있는데 그건 누구도 못 가져가죠.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을 생각해 항상 자금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몇백만 불인가.
190여 개 회원국들의 깃발이 촘촘하게 걸려있는 세계은행의 출입문 앞엔 확 트인 휴식 공간이 있는데요. 직원들이 3355 모여 친목을 나누거나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한 이곳 장소를 벗어나 승강기를 타고 올라간 곳은 조성우 씨의 연구실이 있는 곳.
총 4층이 이제 저희 리서치 부서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네, 여기 제가 이런 무슨 리서치 부서에서 이제 거시경제학 및 경제발전부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시경제?
그래서 매크로이코노믹 이코노믹 크로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스트에이시아 미러클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동아시아 기적이라고 한국당 포함되거든요. 중국당 지금 하는 거.
벽에 붙은 자그마한 부서 명패를 지나 경제학자들이 일하는 연구실도 지나고 크지 않은 깔끔한 방에 책상과 의자, 회의용 테이블과 책장이 놓여져 있습니다.
벨기에에서 한 친구가 있는데 지금 네. 크리스마스 맞으면서 돌아갔어요. 유럽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나라로?
네, 이제 1월 달 중순쯤 돼서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장식이 전혀 없이 깨끗한 연구실 벽엔 세계은행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표가 커다랗게 붙었습니다.
첫 출근한 날이 언제였죠?
그러니까 제가 계약은 8월 달에 시작했는데 실제 일을 딱 출근 이게 오피스를 제정받고 출근한 거는 9월 5일이었죠.
조지 워싱턴 대학교를 졸업하고 동북부 보스턴의 명문 사립대학 터프츠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1년 만에 마친 후 꿈에 그렸던 직장 세계은행에 계약직 연구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는 계속 그전에는 손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절차를 계속 밟아야 되고 뭐 시큐리티를 통과하고 그러니까 마치 한번 들어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곳이 들어온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한번 들어올 때마다 들어오는 것 자체만으로서 굉장히 이렇게 뿌듯한 감이 있었는데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아이디 카드를 가지고 시큐리티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는 그때는 되게 한번 들어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만족했는데 그냥 너무 쉽게 들어오는 거니까 아, 이렇게 쉽게 들어오는 곳이었나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뭐예요? 9월 5일.
랩탑당 제 핸드폰 가지고 뱅크에 사는 모든 데이터가 어떤 것들은 센서티브한 거고 이제 보안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어카운트 만들고 보안을 설치, 그러니까 보안을 설치했어요. 이제 핸드폰도 뱅크 이메일을 받아볼 수 있고 이제 랩탑도 뱅크에서 쓸 수 있게. 그러면 이러면 여기서는 모든 이제 웹사이트가 인터널용이고 익스터널용인데 저희는 보통 다
조성우 씨는 첫날부터 이 국제 기구의 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슈퍼바이저가 다른 부서에 있는 슈퍼바이저네 이제 또 슈퍼바이저를 소개해주기도 하고 이제
오카운트 뭐라고 소개해주던가요?
자기가 일하게 된 연구저수고 그리고 북한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소리 안 했거든요.
진짜?
네, 근데 알더라고요. 아마 저희 친구가 얘기해줬나 봐요.
굳이 하지 않았던 얘긴데 하지만 조성우 씨는 북한 출신이라는 상사의 소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오히려 새로웠습니다.
근데 더 큰 거는 여기 뱅크 사람들은 그런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해도 꿈쩍 안 해요. 워낙 뭐 북한에 같은 형 그런 뭐 북한 같은 나라들도 워낙 많으니까 남수단이라든가 뭐 에티오피아처럼 분쟁이 많고 또 가난하기도 하고 그런 나라들 너무 많이 봐서 하는 일들이 다 그런 분야시라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또 형편이 더 열악한 나라들도 더 많고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 빈곤 퇴치 개발돼야 할 나라를 돕기 위한 전문 인력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어떤 난민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북한에서 난민들이 제일 미국에 오면 대우받아 줄 알았던데 와서 보니까 북한 난민은 난민도 아니더라고. 시리아나 이런 데서 난민들 보면 가족들이 직접 총으로 맞아 죽는 걸 보고서 한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막 이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내전하다가 친척.
세계은행 경제발전부서 조성우 자문연구원. 자신이 그렇게 바랬던 것.
들어온 날 제가 이거 덮여보고 좀 약간 감정이 약간 북받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하고 제 개인 목표가 딱 두 가지거든요. 이제 북한에서 지금 어렵게 살아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와줘서 이제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그래 하나는 이제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해서 한반도가 서로 같이 번영해 나가는 그런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건데 그 한마디로 여기다가 코리아라는 말만 붙이게 되면 제 그 퍼스널 거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약간 처음에 들어온 첫날 이거 보고서는 조금 약간 울먹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고.
북한의 빈곤 퇴치와 남북한 공동 번영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을 떼는 순간이었습니다. 뷰오의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을 만나보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탈북자로서 처음으로 국제기구인 세계은행에서 근무하는 조성우 씨의 첫 번째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조 씨의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0도, 남포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1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최고 영하 1도, 수풍 아침 최저 영하 11도, 낮 기온 영하 2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22도, 낮에는 영하 8도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영하 16도, 낮 기온 영하 4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흐리고 오후에 한때 눈이 오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2도, 용현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기온 4도 예상됩니다. 개성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에는 1도, 사리원 영하 10도, 낮 기온 2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2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22도, 낮 최고 영하 7도 예상됩니다. 청진 아침 최저 영하 11도, 낮 최고 0도, 웅기 아침 최저 영하 13도, 낮 기온 영하 4도, 삼지연 아침 최저 영하 24도, 낮 최고 영하 12도입니다. 해상 흐리고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2m 사이입니다. 12월 20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올해 전 세계 병원과 은행 등을 감염시킨 워너크라이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했습니다. 토마스 보서트 미 백악관 국토안보 보좌관은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세심한 조사를 거친 결과 워너크라이 공격의 직접적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든 또 다른 종류든 북한의 강화되는 공격 능력을 억제하기 위해 최대한의 압박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보서트 백악관 보좌관은 18일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문을 통해서도 이같이 말하며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정부도 미국의 결론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워너크라이 공격의 배후로 북한이 여러 차례 지목됐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공식 인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나지르 아흐메드 영국 외무부 차관도 19일 북한의 해커들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사이버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너크라이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체제의 취약점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으로 감염된 파일을 풀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지난 5월 시작된 워너크라이 공격으로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에서 23만 대 이상의 컴퓨터가 감염됐으며 특히 영국은 국민보건서비스 등 의료체계가 마비됐습니다. 미 하원이 19일 공화당이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을 찬성 227에 반대 203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개편안은 상원으로 넘겨져 이날 밤 표결에 붙여질 계획입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난 30년 내 가장 큰 규모의 세제 개혁에 해당됩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 감세 규모는 1986년 이후 최대지만 향후 10년간 국가 부채가 1조 5천억 달러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공화당은 이번 세제 개혁을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와 일자리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자들만을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혁안은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1%로 하향 조정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37%로 정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유엔이 아랍국가들의 요청으로 21일 비상총회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리아드 만수르 유엔 팔레스타인 측 대사는 이날 유엔 총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무효로 하는 결의안 조안을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해당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총 15개 안보리 회원국 가운데 14개가 나라가 이 결의안을 지지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로 채택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집트가 상정한 결의안 초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의 지위와 관련된 최근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만수르 대사는 이번 유엔 총회에서 해당 결의안이 많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진행되는 표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19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야마마 왕궁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이 미사일을 리야드 남부 인근에서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마마 왕궁은 살만 국왕이 집무실 겸 공간으로 이용하는 곳으로 요격 당시 살만 국왕은 왕궁에서 회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들은 폭발음을 들었다며 연기구름이 피어오르는 영상을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올렸습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은 모하마드 압둘살람은 이날 야마마 왕궁을 향해 부룩한 H2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달에도 사우디 킹 칼리드 국제공항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었습니다. 사우디는 당시에도 이 미사일을 리야드 상공에서 격추했으며 배후에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가 있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미국은 이란 핵합의를 파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19일 이란 국영방송을 통한 연설에서 이란 핵합의는 6개 서명 당사국들의 동의 없이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특히 다른 나라들은 핵합의를 존중하는 한 이란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핵합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이란 핵합의 불인증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60일 이내인 지난 12일까지 이란에 대한 제재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마감일을 넘겼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